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시기만 알 따름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승에 따라 우리 구주 나신 날 성탄절, 이 성스러운 탄생의 절기를 12월 25일로 우리가 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이 감사절기가 끝나면은 성탄절기가 시작되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데코레이션도 이쁘게 잘 해두고 예배와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분위기로 우리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 예배 드린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 명사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비록 그날이 주일날이 아닌 날이라 하더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함께 기념하며 지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정작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정확한 탄생일은 우리 예수님의 생년도 생일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태와 같은 사람이라도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날짜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헤롯 왕 때에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나 하면서 우리가 좀 아쉬운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비롯한 이 고대 문서들을 좀 깊이 연구해 보면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그 탄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태껏 예수님 언제 나셨을까 많이들 궁금해 왔습니다. 성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2, 3세기에 살았다고 하는 교부 클레멘트가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그분의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8월 28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5월 20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한다. 티베리우스 황제 즉위 16년 5월 21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4월 15일 혹은 4월 21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신 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12월 25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12월 25일 이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그 기록은 4세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최초의 기록은 4세기에 발간된 로마 연감인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날은 12월 25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고 하면은 주후 400년경이지요.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스도 분파와 함께 이 논쟁을 하게 될 때에 북아프리카 성도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켰다고 언급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AD 그리고 BC 뭐 Before Christ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전, 주후 이렇게 연도를 구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연도가 주후 1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몇 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탄생하신 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헤롯 왕 때라고 되어져 있지 거기에는 분명한 연도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타난 헤롯 왕 때, 그 때가 언제일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아시다시피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에돔 출신 이둠의 사람인데 로마 율리우스 황제 때 그 황제의 친구로 주전 47년부터 주전 4전에 죽기까지 약 43년 동안 갈릴리 지방을 통치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지 7년 만에, 그러니까 주전 40년경이 되죠. 로마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칭호를 얻은 다음 36년을 더 통치하다가 주전 4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그 헤롯이 통치한 그 43년 중에 어느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여러분 사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일반 역사를 종합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연도를 좀 조금 좁혀서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헤롯이 살아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죽은 해가 주전 4년이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선하에 호적하라고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던 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인구조사를 했던 가장 오래된 연도가 어딘가, 언젠가 이걸 찾아보니까 주후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20년에는 벌써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주후 20년에 로마가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20년에서 14년을 빼는 거죠. 주후 20년에서 14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몇 년이 됩니까? 주후 6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주전 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주후 6년 로마의 인구조사도 역시 예수님의 그 탄생 연도와는 맞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후 6년에서 14년을 더 빼게 되면은 14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전 8년이 되는데 이 주전 8년이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는 가장 개연성이 높은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가 인구조사를 한 그 주전 8년 그때부터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주전 4년 아마 그 4년 후간에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뭐 여러 가지 학설 복잡한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신학교도 아니고 그걸 설명한 시간이 아니니까 뭐 그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추정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연도나 그 일자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지만은 학자들마저도 그거는 잘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1년 365일 전부를 예수님 생일처럼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 저의 심령과 인생에 매일같이 탄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동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이 주님 나신 날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리뭉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때 이 헤롯 왕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낼 때 이렇게 결론을 내시고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였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기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때가 참에 그때는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때는 사람이 예측한다든지 사람이 계산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여기 제자들 질문 속에 나오는 때는 카일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이 크로놀리지 연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크로놀리지는 이 사람이 예측도 하고 사람이 계산도 하고 사람이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성경에서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런 마당까지 뭐 이제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하면서 아 주님이 왕으로 오신 때가 온 게 아니냐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도행전 1장 7절이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여기 때, 시기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크로노스, 제자들이 얘기한 그 때와 동일한 단어이지만은 여기도 시기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4장 4절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뭐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을 하고 판단하는 어떤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계산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다 왔다. 이때다 저때다 뭐 그때가 언제냐고 나한테 묻지만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그런 크로노스적인 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절대적인 이 카이로스적인 시기 속에 되어지는 일인데 그러니 그것은 그걸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희들은 제자들인 너희 사람들은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안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언제 결혼하게 되려는지 뭐 태어나자마자 미리 다 정해놓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언제 그남을 만나려는지 그 만남의 때 그리고 그 만남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지 자기가 미리 정한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카이로스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의 일을 마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시간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측도 판결도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그 시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30년 뭐 40년 더 살 거야, 내가 앞으로 오래오래 살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어 라고 말해봤자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계산 방법입니다. 근데 거기 만약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서 야 무슨 소리냐,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를 텐데 막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계획했던 그 모든 포부와 계산이 다 쓸데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크로노스적인 계산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기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이제다 저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탄생을 여태껏 기다려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 때가 찼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그 땅에 탄생하게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다는 말씀이에요? 헤롯 왕 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하나님께서도 미루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헤롯 왕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이길래 하나님께서도 때가 찬 것으로 판단하시고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헤롯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43년간이나 통치하면서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얻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악마. 그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그런 살인마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부인 도리스를 버리고 하스무니안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누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마리암누를 죽였습니다. 아내를 죽인 남자.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마리암누의 할아버지를 죽이고 마리암누의 어머니를 죽이고 마리암누의 그 남동생까지 죽이고 아주 처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헤롯은 자기의 친자식들도 다 죽입니다. 먼저 부인이었던 도리스가 낳은 안티파스를 죽이고 또 마리암느가 낳은 두 아들 다 죽인 사람이에요. 자, 자기 처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이런 사람이 사람 여러분 누군들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유의 직원 300명을 다 일시에 살육한 사람이기도 하고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아예 군대를 동원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한 것. 뭐 이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워낙 잔인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악마성이 언제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났느냐고 하면요. 이 사람도 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감지한 거죠. 자기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자기 여동생을 통해가지고 그 유대 지방에 이름 있고 지위 있고 소위 명망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들랑 이 사람들도 다 일시에 죽여라. 나 혼자 죽기가 싫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이 헤롯이 죽는 순간에 유대의 이름꾀나 날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몰살될 그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여동생이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약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또 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건물을 짓는 것도 광기가 있어가지고 곳곳에다가 아주 큰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고 또 궁궐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그 많은 처첩들의 그 씀씀이를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가 남았습니까?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악랄하게 짝이 없는 세금 징수가 따라왔고, 또 그걸 감당 못하는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해 있지를 못하고 유민이 되어서 또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때에 그 들판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아마 수만 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먹을 걸 아무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열악한 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는 그때,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 왕, 그렇게 악랄한 살인마와 같은 사람이 다스리던 그런 때에 주머니 속에 있던 것 다 털어가는 도둑 같은 사람이 통치하는 그때에 살인마가 통치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 캄캄해도 뭐 이렇게 칠흑까지 어둠 속에 지나던 그 캄캄한 그때가 바로 이 헤롯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어둡고 캄캄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독생자를 보낼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두운 때에 예수님을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가? 여러분, 언제 다가올까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헤롯 왕 때를 맞이하는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이 사람, 이 사람도 헤롯 왕 때 예수님처럼 그 어디인가에선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38년째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 추정을 해보십시다. 그 사람이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에 병에 걸렸다고 여러분 가정을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38년 된 환자라고 했으니까 48살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동안 그의 부모는 이 병든 자식을 낫게 하려고 용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다가, 그때는 여러분 인간 수명이 얼마 되지도 않을 때니까 부모는 아마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아마 줄어갔을 겁니다. 이제 50이 다 된 이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하니 줬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더라, 이런 전설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데려다주는 그것 외에는 이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38년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 이거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누가 입에다가 뭘 떠넣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희망 제로,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평생을 침대 위에서 키가 크고 침대 위에서 몸무게가 늘었을 그런 사람일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한밤이 가고 새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무수한 고통의 날들이 오고 가던 어느 날, 그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기적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판단도 계산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날, 희망 없이 힘없는 눈으로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는 그에게 어떤 분이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베스다 연못 그 물 움직일 때에 그 사람을 들어서 연못에다가 넣어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음보다 힘든 38년의 고통에서 그를 단번에 꺼내주신 구원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았지요. 아마 이 사람이 뭐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10살 때부터 아팠으면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48살 정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예수님 나이를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한 그러한 시간 한 30세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가 18세 정도가 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 태어날 때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라는 얘기입니까? 18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뒤로 역산을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계산해보면 이 사람은 10살부터 아팠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8년 전부터 아파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사람은 18살. 그저 피 끓는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들어서 지난 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그저 침상에 누워있는 겁니다. 누워서 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원망하고 있던 어느 날 저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자신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이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몰랐지만은 구주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그 구원해 주신 사람의 그 축복된 그 명단에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마저도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헤매고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 당신께서 구원하실 축복된 사람의 그 명단 속에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혹은 이아무개 우리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계획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시고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기까지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흘러야만 됐지 않습니까? 병중에 있는 이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더 흐르고 있는 그런 때는 이 사람의 희망은 불같이 점점 작아져서 완전히 다 꺼진 불가처럼 되어져 있었고 이제는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완전히 절망 속에 떨어져서 그런 때에 다시 말하면은 그가 캄캄한 헤롯 왕 같은 그런 때를 그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었을 그때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그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헤롯 왕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희망 없는 질병으로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헤롯 왕 때와 비슷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기 짝이 없는 이때에 우리들은 헤롯 왕 그때를 지금 맞이한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때에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이고 희망이 없어 그럴 때 희망의 손이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나가서 우리 교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캄캄한 그런 때를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밤이 깊었으니 우리 주님 다가오실 시간도 가까운 줄로 우리는 믿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 하루하루 힘든 날을 사시면서 왜 나는 헤롯 왕 때를 사는 사람 같을까 이렇게 힘들어하실 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낙망하지 말고 어리석게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따지고 계산하며 인간적인 소망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적인 이 생명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베들레헴에 탄생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던 그날 주님은 이름 모를 그 사람의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크로노스적 계산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기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 카이로스적 시간의 은혜로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기뻐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그런 기원을 가지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광란의 살인자 그 헤롯이라는 통치자가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희망이 전혀 없었던 그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의 끈이 다 사라진 그때에 그에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오르 거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우주원을 나셨네. 그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받을 나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여자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어이러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빛내시며 우리 생명 되셨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며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 마음에 태어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이웃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만 전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물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감사하며 보냅니다. 새해 또한 감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힘껏 달려나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우리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